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9절까지 시편 9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어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고 난 이후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물으셨을 때에 우리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감격하고 또 힘을 얻고 주를 소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을 보았어요. 시편을 보았는데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편을 보면 시편 1편 제일 시작이 뭐로 시작되냐면 복 있는 사람의 길에 길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 그래서 시편 150편 제일 끝은 무엇으로 끝내냐면은 할렐루야, 즉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게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150편 6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러면 이 시편 구조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이런 것이죠.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라면은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지향해야 할 우리 삶의 방향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 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은 복되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처럼 어려운 진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게 단순하지만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픔도 참아야 하고 때로는 억울함도 참아야 합니다. 또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어떤 분노의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이겨내야 합니다. 또 의미가 부여가 안 되는데도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 묵묵히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 목숨도 걸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의 시편 중에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시편이 있고 또 억울함을 호소하며 원수를 갚아달라라는 시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그 시편에 있는 시들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이유는 이 시들이, 이 시편 기자들이 썼던 시들이 곧 우리 삶의 고백이고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때때로 시편의 어떤 한 구절들을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당신의 기쁨이나 당신의 즐거움이나 슬픔과 분노,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느끼셨던 그 고독, 절망을 시편의 한 구절을 가져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역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공감이 되셨고 시편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이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희노애락이 함께 어울려져서 그 모든 것이 함께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이 달콤한 순간들로만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즐겁고 감격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통스러운 그 체험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인생의 고통스러운 그 고통까지도 감수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을 거쳐왔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편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말씀을 쫓아 살고 결국 그것을 붙들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희노애락의 결론이 찬양으로 끝난다 라고 말하는 그 구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냐 하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음침하고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까지도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지휘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설교의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설교 결론 들으시면 오늘 설교의 결론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는데요.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편 시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이 이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이 곡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노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불려져야 할 노래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곡조가 새롭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불려져야 할 노래. 그렇다면 날마다 새롭게 불려져야 할 노래의 가사는 무엇입니까? 2절에 있죠. 뭐냐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면서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게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 것을 여기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새롭게 불려져야 할 노래의 가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공부할 때에 이렇게 구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할 때 그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날마다 솟아난다는 의미이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의지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올려드려지는 노래,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아, 주님께서 지금도 내 삶 속에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있는구나. 그것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우리 입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것이 날마다 드려지는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구원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6편 7절도 보십시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시편 96편 8절 상반절에도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로 노래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앞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랍비여,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고난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고 그래서 인과응보의 교리 속에 그들이 꽉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그래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거 분명히 죄가 있다. 그런 확신을 기반으로 제자들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이 죄 때문에 눈을 못 뜨고 있는데 이 죄가 이 자신 때문에 있는 죄인지 아니면 맹인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예수님, 저 맹인이 눈을 못 뜨는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를 사는 우리가 병에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거나 고난에 처하게 되는 원인 역시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혹은 우리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것도 별 의미 없는 것에. 아니 그것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많은 시간들을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을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과 재산 그리고 건강을 잃고 알거지로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이 소식에 놀란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그 친구들 역시 똑같은 사고구조를 갖고 있었죠. 욥에게 닥친 재앙의 원인은 욥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과 설전이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지만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죄가 막중해서 그에게 하루아침에 욥을 내리치셔서 자식과 재산과 건강을 취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욥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제자들의 무익한 질문,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고 있는 또 메시지 그죠? 그 번역 성경을 편찬한 유진 피터슨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영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일단 한번 보시고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했는데 이 번역을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너희는 누군가 탓할 대상을 찾고 있거나 너희는 누군가 탓할 대상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불행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바라보도록 해라. 여러분, 삶의 어려운 순간들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세상을 찾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주목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행이든 행복이든 재앙이든 축복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것 자체만 가지고는 이게 벌이라고 단정할 수도 또 복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 드러날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불행이다, 행복이다,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속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그것을 두자로 말하는데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신약 성경에서 믿음을 정의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보니까 뭔가를 바랬어요. 그리고 뭔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구절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바랬고 무엇을 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우리가 가게 될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풀어서 얘기하면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뜻만으로 충만한 곳이거든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랬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관심이 제자들처럼 엉뚱한 곳에 호기심을 가져서 눈을 돌려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중요한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쫙 나와요. 4절에 보면은 아벨을 예로 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가인과 달랐다는 겁니다. 아인은 가인과 달리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5절에서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알려진 에녹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믿음으로 그가 옮겨진 것이다. 7절은 노아를 언급하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것도 얼마나 120년간.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계속 만듭니다. 그냥 그 지리한 작업을 계속합니다. 또 만들고 또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그 긴 시간이 지나서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고 나서 노아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방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8절은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널 드렸다. 분명히 하나님이 때로부터 기생나까지 사람 이름을 쭉 열고 합니다. 즉 뭐냐면 이게 아담의 아들들 시대부터 해서 종복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기생나합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구약의 모든 역사를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를 쭉 일별한 겁니다. 구약 전체의 역사를 일별하면서 그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무엇이 있다라고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아벨로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까지 그 역사를 이렇게 구도를 보니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물줄기는 믿음의 구도였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믿음의 구도로 읽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다라고 그가 해석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왔고 이것이 믿음의 역사이고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조상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각자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점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아야 할 우리 인생의 기준점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믿음 사건이다. 모든 사건은 믿음 사건이다. 매 순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사건이고, 매 순간 나에게 믿음으로 믿음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그리고 매 순간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건이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해석해야 하는 기준점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며칠이죠? 이제 한 2주쯤 지났네요. 그 황혜경 사모님 소식을 가장 먼저 이렇게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딱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하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김태형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병원에 가셔서 이제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병원에서 올 때 바로 만났습니다. 그때 딱 만났는데 사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모님이, 목사님 저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됩니다. 목사님 저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살고 죽는 것은 목사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은 저의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딱 얘기를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 이 얘기가 사모님의 고백이 아니고 한숲의 고백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넘고 죽고 사는 문제를 넘는구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도 넘는 공동체가 되는구나. 여러분, 안식호를 다녀와서 2기 사역을 딱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 공동체 앞에 닥친 문제는 황혜경 사모님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사에게 제일 먼저 우리 앞에 딱 나타난 것은 황혜경 사모님의 일이었습니다. 만 7년 전에 한숲이 이곳에 처음 세워질 때도 아주 유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거의 동일한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그 자리, 영적으로 그 자리에 다시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 가운데 사모님과 목사님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냅니다. 무엇입니까? 7년이 지났는데 사모님과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이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년 전에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냈지만 7년이 지난 다음 나왔던 이 고백들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났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구나. 우리 교회 기도 밴드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올리신 글들 중에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단한 결과는 혈액암 4기입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7월 당시 알게 되었다면 목사님의 안식월의 기간 저는 교회와 가정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일들을 주시고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이 일도 저희 가정에게 그리고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받는 것이 저희 가정에게는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치료를 하며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분명히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고 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것을 지금도 잘 따라가자는 마음을 주십니다. 네 번째,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요한복음 11장 4절. 이 말씀은 목사님의 안식월 기간 중에 제가 주일 설교를 전할 때의 한 본문입니다. 이 당시 저는 아내가 병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설교할 당시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 본문은 교회의 많은 환우들을 위한 설교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한 저희 가정을 향한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의 이 일들은 믿음 사건입니다. 저와 아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믿음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이 가정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한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두 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공동체 안에 나온 것입니다. 목요일 날이죠. 3월 30일 날 전화를 이렇게 하시는데 의사는 태영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이렇게 사기다 얘기하는데 두 분은 안에서 감사가 하나님께 나왔다고 저에게 전화를 해줬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감사가 있습니다. 같이 있는 병실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의아할 만큼 우리 아내와 저에게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습에 주셨던 약속들을 선포했습니다. 지나가시게 해야 합니다. 지나가기 위해서는 깨닫고 듣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다섯 가지 약속이 있다. 안식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러면서 그 말씀 이후에 이사야 49장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 49장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을 통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한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4절.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한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습이라는 곳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습이라고 부르셨을 때는 그 부름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습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믿음이라는 구도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과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의 뜻이 지나가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한습으로의 저와 여러분의 부름의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정점은 뭘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새롭게 순종할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일 수도 있고, 때로는 끝을 모르는 회의와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돌아와야 하는 자리, 우리가 언제나 사모하며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No More Night라는 가스펠이 있습니다. TV에서 하는 한 프로를 통해서 제가 그 가스펠을 알게 됐는데, 그 가스펠 가사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영어로 뜨는지 한국말로 뜨는지 제가 뒤에 안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 가사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그 책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읽힙니다. 천천히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들이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의 인물들은 믿음이라는 구도로 자신의 삶을 해석해내었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숲은 믿음이라는 구도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매 순간 고백해내어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써내려 갈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그 치료의 과정은 또 병원과 이렇게 의논을 해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치료의 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한, 그와 동일한 고백을 드리며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환우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환우들 역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지나가도록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 사역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난 사건은 황예경 사모님의 소식이었지만, 오늘 우리의 고백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